오늘 아침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12장 말씀은 8장과 9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많은 이적 모험에 이어서 두 번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로 구성된 그런 내용이 12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뭇 분위기가 8장, 9장에서의 분위기와 이 12장에서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8장과 9장에서 예수님 이적이 생겼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생기게 될 때마다 또 반대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이적들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무리들이 생겨난다라는 이 이적들로 인한 유대교 교권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전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 말씀이어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12장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사건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먹었는데 그것이 마침 안식일이어서 그런 행동들이 안식일 규정을 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적과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편 손마른 환자를 만나시게 되는데 그를 고쳐주시는 일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저항에 대해서 두 사건이 이 마태복음 12장을 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먹는 잘못을 범했습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답하셨습니다. 다윗도 시장했을 때에 성전에 진설되었던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시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하셨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안식일의 모든 규정을 지키지 않지만 그 역시 허용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유대인들이 한 30가지 정도의 항목을 정해놓고 이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정한 거리를 걸어가면 안 된다. 그 이상 걸으면 안 된다 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감람산을 설명하면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걷기에 적당한 거리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든 의도는 너무 많이 걷다가 보면 그때는 다 사방이 풀밭이고 그랬을 때이니까 걷다가 보면 풀씨들이 떨어지게 되고 씨앗이 떨어지는 행위는 추수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추수하는 노동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다가 보니까 모든 많이 걷는 일들이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안식일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사 드리러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에서 제자들이 밀싹 비벼 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사람 병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올가미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대답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치자 그럼 안식일에도 그 양을 끄집어내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겠느냐 하고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질책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는 몇 가지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에게 영혼과 육신을 쉬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인데 이 안식일의 근본을 무시하고 이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조항에 얽매여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더 무겁게 만드는 이런 일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느냐는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그들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안식일과 관련된 조항들을 거부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율법 말씀을 가지고 거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반대하고 거부하셨던 것은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그 전통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성경 말씀의 원래 정신에 합하면 언제든지 기쁘게 받으셨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항상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선택하시고 사람의 전통과 생각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신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본받아 잘 지켜나가야 될 귀한 정신과 전통일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율법 고수의 그런 정신,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했던 정신을 가지게 된 데는 그 나름대로의 까닭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긴 시간을 보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왜 이방 나라에게 망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켜 살지 못한 때문이다. 그런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가 철저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메시아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나름의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의 근본 정신은 도외시되고 형식적으로만 지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안식을 얻고 세상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고 이러한 날로 지켜야 될 터인데 오히려 묶어놓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유대교의 전통들이 백성들의 짐을 더 무겁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잘못되었다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조항대로 율법을 잘 지켜야 메시아 오실 때가 가깝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그때를 더 연기시키거나 불가능해 만든다고 보았고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헤롯 땅 사람들 의논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사두개파 사람들은 헤롯이 성전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제사장파에 속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헤롯과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를 했지만 그마저도 바리새인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 헤롯 땅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의를 가지고는 이 두 악한 세력들이 손을 맞잡게 되는 악한 자들이 동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보신 태도가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거기를 떠나셨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을 조심시키십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마치 도피하시는 것처럼 정면으로 대응해서 그들과의 그 갈등을 해결하시지 않고 회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피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도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아직도 그렇게 충돌해서 자신에게 큰 위해를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셔야 될 그 때가 이르기도 전에 무익하고 별 필요도 없는 충돌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손상 입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십자가 져야 될 때가 되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만 그렇지도 않는 일을 위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삼가시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굉장히 냉철한 판단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흐르는 시냇물들을 보면 물이 심하게 출렁거릴 때에는 그 바닥의 돌들이나 수초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일그러져 보입니다. 호숫가에 가셔서 아주 바람이 없고 잔잔한 날 바닥을 내려다보시면 모든 사물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격앙되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하고 그랬을 때에는 현실 진단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되고 침착하게 되었을 때야 모든 사태의 전말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방에서 죽이겠다고 음성들이 높아지실 때 슬쩍 피하셔서 냉정하게 자기 갈 길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마음들이 꼭 함께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문자적인 조항들보다 그 정신을 더 선택하시고 흥분된 감정의 대응보다 냉정하고 지혜로운 분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선택의 길을 잘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